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동전의 양면으로 한쪽의 면은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한쪽은 뭐라 말씀드렸죠? 예, 충성하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실 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충성은 그 다음에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야만 열매를 맺고 꽃이 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사실 순종과 충성의 절정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대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복음서 하면은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사도가 예수님의 사건을 다른 각도로 방향으로 적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없는 것은 이런 게 문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 나온 것은 또 뭐 어디 한 군데만 기록된 것은 막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골치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뭘 같은 사건을 다 네 명이나 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뭐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꼭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말씀을 이제 다각도로 묵상하다 보니까 참 마태는 마태대로 은혜가 되고요. 마가는 마가복음대로 복음서가 은혜가 되고 누가는 누가대로 다른 각도로 또 그의 사건을 보니까 더 은혜가 되고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다른 각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살펴보고 나누는 참 은혜 속에서 어제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이 다름 속에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 아멘이 없으셨어? 그 옆 지체를 그냥 쳐다보기만 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옆 지체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세요. 그냥 보세요. 말하지 마시고 아름답죠? 예. 은혜가 있는 분은 아름다우실 것이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각도로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기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앞에 찬양대에서도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장소를 기억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장소를 통하여서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뭘까요? 여기 기드론 시내는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지표면상보다 한 120m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 뭐 밑에 호수도 생기고 시내도 흐르는데 1년에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시내가 바짝 말라 있는 시내다. 그래서 이 시내가에 공동 묘지인 무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의 무덤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에 묻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있죠? 마른 뼈의 환상을 보았던 그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왜 이것을 썼는지. 자, 그런데 2절을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았다. 여기 가끔이라는 단어는 조금 번역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 이 가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라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종종, 자주, 영어로 하면 often, open 이렇게 해서 자주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습관을 좇아 가셨다 할 때 습관을 좇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차례 왔겠어요? 여러 번 왔겠어요? 여러 번 왔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저의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이 장소를 자주 방문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산 교육의 현장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척박한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마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을 보이시는 거죠.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저 무덤에 들어갈, 다 죽음 앞에서 들어갈 자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메마르고 황량하고 스산하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질문을 좀 여러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인생이 살만하십니까? 본인에게 대답을 해보셔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좀 살만하셔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 가다 보면 참 이 기드론 골짜기처럼 메마르기도 하고 황량하기도 하고 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경우도 있고 참 그런 경우가 참 많이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왔다. 배반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횃불과 등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마치 이 상황은 말입니다. 바둑이나 뭐 장기를 틀면 외통수에 걸린 거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뭐 여러분 촌빨 날리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군대 앞에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이들을 완전히 쪼여오는 숨막히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동일한 사건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쳐다보면 어디 하나 마음 둘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숨막히고 뭔가 옥죄이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헤쳐나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일들을 맞닥뜨려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가장 편한 줄행랑. 오기 전에 도망치는 거죠. 또 하나, 베드로처럼 힘은 좀 군대랑 싸우긴 어렵지만 칼을 들어서 휘두를 수 있는 자기 방식과 상식대로 싸우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했던 일들이 잘 풀리십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방법대로 수많은 갈등과 사람들에게 꼬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어떻게 저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다가오는가? 그런 경우 많으시죠? 수많은 삶의 문제점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과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푸는 방식을, 이 방면을 잘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도망하거나 상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피해가거나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맞닥뜨리십니다. 돌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피하거나 주눅들어서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돌파하시려고 직접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면 아주 그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하시죠. 6절 말씀.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여러분 희한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대답만 했는데 이게 어원에 보면 완전히 꼬꾸라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렸길래 이들이 꼬꾸라졌을까?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에이고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영어 표현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나는 이다. 모든 만물의 원인이고 모든 만물의 결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백성들이 떨었죠. 여기에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찾아온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를 청해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무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추풍 낙엽처럼 후두둑 떨어지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쫄개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뭐 칼 같은 거 이렇게 예, 뭐 이러고 하는 거 뭐 그냥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냥 권세로 힘으로 눌리실 수 있는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지금 예수님 마음이 누구에게 완전히 가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내가 그니라 할 때 너네들 힘없이 주저앉는 거 봤지? 너 나를 잡은 건 괜찮은데 나랑 같이 있는 제자들 건드리면 죽어? 이러는 것 같아요. 제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내 제자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털끝 하나라고 건드리면 너희 지금 죽는다 나한테? 나는 잡아가라.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하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봅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아시죠? 벳세다 광야에서 5천명을 먹였네. 그거 뽕짝으로 가네요. 5천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가 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콩고물을 얻어 먹으려고 그냥 바닷가를 저쪽으로 건너가셔도 또 쫓아오고 이튿날 또 어디가 또 쫓아오셨던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도 피곤하신데 막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34절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이 백성들이 요한복음 6장 34절 찾으셨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떡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다 같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도 한 번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야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셔야죠. 여기에 순종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를 볼 때에 저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 순종으로 연결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잘 응답되지가 않거나 이렇게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다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살기가 좀 어렵고 버티기 좀 어려울 때 아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 직장의 저 부장님, 사장님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고 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야근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결과로 야 그래 너 하나님 백성이니까 가서 예배 잘 드리거라 그렇게 들으셨던 분 계셔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패턴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힘든데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저 권사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저 집사 왜 이렇게 좀 꼬부라져 있습니까? 저 꼬부라진 거를 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남편이 왜 이렇게 몰상식하고 뭐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한 주간에 목사님, 아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대요. 하나님 저분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을 좀 바꿔주시면 교회가 편안하겠습니다. 주께서 자리를 옮기시든지 뭐 이런 기도를 뭐 속상하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너를 성숙하기 위해서 저 사람 준 거고 너를 연단하기 위해서 줬는데 저 사람을 옮겨버리라고 기도하니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응답하냐. 우리가 삶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남에게 모든 것을 전가를 해버리니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예를 보니까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옵소서 하고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면 음성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씨는 뿌리고 기도해라. 씨앗은 뿌리고 열매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씨앗도 뿌리지 아니하고 그냥 풍성한 걸 달라니 하나님이 헷갈리고 헷갈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왜 나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 무너뜨려요. 내가 연약하면 주눅들어 살아요.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파하시는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18장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로 보시게 되면,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11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이제 달게 지겠나이다 하고 충성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나아가시죠. 예수님의 순종과 충성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뜻은 무슨 골짜기라 말씀드렸죠? 죽음의 골짜기, 무덤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은 이 기드론 시내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백향목의 시내라, 백향목의 골짜기라 기록한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무덤이 있고 죽음이 있고 메마른 그 황량한 땅이 어떻게 백향목의 시내가 될까? 요한은 지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잔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어떤 죽음의 골짜기도 백향목의 향기나는 골짜기로 바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바뀌신 거예요.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보전하셔서 이제 그들이 마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르는 백향목처럼 쭉쭉 하늘로 펼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되는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였다. 오늘 이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종과 충성을 통하여 말씀하는 메시지 가운데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할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지난주간에 제가 친한 친구 목사하고 차를 한잔하러 어딜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좀 감성적인 친구고 전략적인 친구고 말 표현을 너무 잘해가지고 같이 다니면 제가 즐겁고 막 기뻐요. 근데 저는 좀 무뚝뚝하고 말을 별로 안 하고 에이 하나님께서도 아시겠지 하고 뭐 나중에 오해가 풀어지겠지 하고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써요. 성도님 오해하시면 푸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이런 겁니다. 이제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벚꽃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벚꽃이 폈구나. 그럼 전 들어가는데 이 친구 옆에서 와우 뭐 이러더니 야, 벚꽃이 벌써 폈네? 이러더니, 잠깐 먼저 들어가라더니, 사진기 디지털 가지고, 막! 그래, 알았어, 좀 들어와,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얼굴이 우중충하게 들어왔어요.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가짜야. 그래서 사진을 한참 찍다가 에이 배렸어. 그리고 그냥 사진 안 찍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뭡니까? 뭐 잘 안 들려요 제가 지금. 생명이죠.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꽃에 벌이 오고 나비가 오면 꿀을 빼앗깁니다. 가루를 빼앗겨요. 얼마 지나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조화는 빼앗기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꽃으로 죽은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빼앗기는 겁니다. 뺏겨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부활로 그를 향기나는 부활의 산제사로 삼으심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가 사랑의 원리로 되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를 들어 강물이 모여서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썩어버리는 사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영광받아야 하고 나를 존경해야 하다고 나에게 순종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썩습니다. 죽는 거지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꽃가루를 뺏기지만 또 다른 꽃에 꽃을 피웁니다. 꿀을 빼앗기지만 이 꿀이 다른 곳에 영향을 줘서 또 다른 생명을 태웁니다. 꽃잎이 떨어지지만 또다시 꽃잎이 자라서 또 다른 생명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뭐죠? 죽어야 산다. 지는 것 져야 승리한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고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참 가슴이 무너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관계들이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나무들이 쭉쭉 뻗어서 주의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기드론 골짜기처럼 죽음이 있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왜 이렇습니까?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럽니다. 내 아직과 고집이 죽지 아니하다 보니까 베드로처럼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찔러버리는 욕망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죽으셨던 충성처럼 여러분의 자아가 주 앞에서 다 죽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생화. 살아있는 거. 예수님이 이 순종과 충성을 통하여서 도대체 그런 힘이 어떻게 나왔을까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괜찮겠죠? 더 이상 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어제 우리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다 하신다. 은혜가 안 됩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 형편이 어떻게든 다 아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도 다 아심을 믿습니까? 아, 주께서 다 아신다는데요. 예수님이 이 순종과 충성의 모습에 빼놓지 말아야 될 또 단어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강조하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너희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있다고 하면은 나의 죽음도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아버지의 손에 들리심을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형편을 다 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순종과 충성을 통하여 또 다른 꽃을 피우셔야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 결론의 문장을 선포할 텐데요. 잘 생각하시고 아멘하십시오.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아갈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한 번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 다음은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생화는 뺏기는 겁니다. 잘라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그 꿀을 통하여 또 다른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기드론 골짜기가 백향목의 골짜기로 변하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납작 엎드리세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차를 죽이십시오.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각오로 철저히 무릎 꿇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백향목의 골짜기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고난주간에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와 여러분이 관계 속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하지 맙시다. 여러분 생화로 살아가시렵니까? 조화로 살아가시렵니까? 기도하세요.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순종과 충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